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에게 있는 어떤 흠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묻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점수를 매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언제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어떤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대충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안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또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늘 싸우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7장 끝부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탄식이 그저 곤고한 자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패배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사람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3절과 4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심판이죠.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서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또 죄가 많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큰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율법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앞에 서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 그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허물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이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져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죄 용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키재기를 하게 하고 점수를 매기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라 그래야 의로워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율법의 형벌을 다 져주셔서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해라는 겁니다.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에 4절에서도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읽었던 5절에서도 영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 육신보다는 성령의 요구를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와 대조하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말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목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이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과 성령의 다툼과 긴장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로마서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과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을 보시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 결국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주는 자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신분의 자유, 능력의 자유를 가지고 더 이상 죄를 따라 살 것 아니요, 육신을 따라 살 것 아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가 예수 믿는 자들의 상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결국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